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후 예배 시간, 심히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또 단에 세우셔서 성경 말씀을 조금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무익한 종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 성도님들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 말씀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며 나누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희 모두들 가운데 계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시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13편 말씀, 영원히 온 세상에서 여호와를 찬송함. 본문에 있는 대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십시다. 1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혹은 찬송하라. 이것이 더 편한 말인지, 찬양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혹은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우리는 과거에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님을 믿은 후 여호와께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히 이제 여호와의 종들, 진실이 주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겠죠. 안 믿는 사람은 주님께 복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종이 아니겠지만, 주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표현한 대로 여호와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스스로 계신 여호와, 여호와는 영원 자존자, 영원히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죠. 천지 만물은 눈에 보이는 이 존재의 세계는 없었던 때가 있지만은 그때에도 계신 하나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천지 만물, 이 존재의 세계라고 말하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를 인정하고 높이고 찬송해야 합니다. 시편 33편 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우리 성도들을 의인들, 우리가 의로운 자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제적으로는 부족이 좀 있어도 법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죠. 의로운, 법적인 의를 얻었다. 참 감사하고 두려운 말씀, 황공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에서는 속죄 제사의 그런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죄를 씻어주고 의인이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러니까 우리 의인들, 정직한 자라고 감히 불리우는 우리들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최고입니다. 땅의 끝들을 좋아하지 말고, 땅의 끝들은 조금 좋아하고 좋아하지도 말고, 땅의 끝들은 그만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또 하나님 주시면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니까 감사하긴 하지만은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땅의 끝 때문에 너무 열광하지 말고, 와 대단하다고, 대단한 거 없습니다. 땅의 끝들이 다 그만. 전도서의 말씀대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운 것이 별로 없고, 별로가 아니라 아주 없고 새로운 것은 없고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옳습니다.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마는, 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불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 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할 것이다. 2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알게 된 지금부터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찬송가는 부를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찬송가가 더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목소리가 되게 좋은 목소리죠. 그것도 사부로 어떤 사람들은 높은 소리가 나고 낮은 소리가 나고, 남자들도 높은 음이 있고 낮은 음이 있고 같이 어울리면은 아름답게 화음이 돼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가, 한 목소리 같이 그렇게 나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는 과거에 여호와를 몰랐었고 죄악 중에 살며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줄 몰랐고 찬송하며 기도할 줄도 몰랐습니다. 저는 목사의 셋째 아들인데도 그것을 잘 깨달은 것은 참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상태로부터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조금이지만은 그러나 확실히 알게 되었고, 그가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그를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 찬송케 하려 함이라는 에베소서 1장에 세 번 반복되어 있는 그가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피 흘려 구속하신 것이, 성령님으로 인치신 것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창조도 구원도 찬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 합당하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창조주 여호와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야 하며, 지옥 갈 죄인들, 우리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지만은 저도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은 지옥 갈 죄인들을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여호와께 영원히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참으로 깨닫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3절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섭리자이십니다. 그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찬송을 받으셔야 할 자입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이스라엘 땅은 그것은 동양에 속하죠. 동양이죠. 이스라엘이 동양이죠. 서양은 아니죠. 서양인가요? 서양이 아니죠. 동양이죠. 서양은 이스탄불을 지나서부터 그쪽에가 우리가 서양이라고 말하죠. 터키 이쪽은 동양에 속합니다. 동양에서 시작돼서 복음이 서양으로 사실은 먼저 들어가 번창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돌아서 다시 동양으로 우리나라까지 예, 왔습니다. 그것이 아주 오랜 2000년 신약교회 역사에서 끝부분에 예, 100년, 200년 간에 우리가 동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나 물론 복음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늦게 들어온 거지 인도나 또 중국에는 아마 일찍 그보다 일찍 들어왔을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는 아닐지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온 세상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제는 우리가 서양 사람들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가 150년 전입니까? 복음을 받아서 우리나라가 그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 장로교, 카나다 장로교, 그리고 감리교도 함께 들어오고 그렇게 복음을 우리는 뒤늦게 받아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많이 주셔서 한국이 늦게 2000년 기독교 역사에는 예, 1800년대 말에 복음이 들어오는 늦게 복음이 들어왔지만은 그러나 곳곳에 십자가가 있고 예배당이 세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됐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동양이나 서양이나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그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또 여기 와서 그들이 이 미개하였던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가 도리어 그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것이다. 4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나라들의 모든 종기와 위엄을 가진 통치자들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종기와 위엄과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십니다. 5절부터 마지막 보십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그냥 높은 위에 영어로 보니까 높은 곳에 높은 곳이라고 그냥 되어 있으면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진토는 티끌 혹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티끌에서 흙에서 일으키시며 가난한 사람들은 흙을 뭐 많이 손에 묻히기도 하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하겠죠. 그런 표현이지 싶습니다. 그러나 또 부유한 사람들은 손에 흙을 묻히지 않고 고상하게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지만은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땅 위에는 이렇게 좀 가난한 자들도 있고 평범한 평민 계층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부유하고 존귀한 자들도 있고 그러지.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일으켜서 존귀한 자들과 함께 세우신다는 뜻이고 또 잉태하지 못하던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자녀들의 즐거운 어미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임신 못하던 여자도 자녀를 많이 출산해서 그래서 집에서 즐겁게 기쁘게 엄마 노릇을 하는 어머니 노릇을 하는 그런 여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크신 자비하심과 능력을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늘 높은 곳에 거하시지만은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을 살피시며 다스리신다. 그렇죠. 높은 하나님께서 낮고 비천한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그런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의 삶의 작은 부분, 크고 작은 일들을 살피신다. 그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예, 누가 우리의 이름만 좀 알아줘도 마음이 기쁠 듯한데, 예, 사람의 이름을 안다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아무개 외우면은 좋지. 누구시더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이름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자세히 살피시고, 예, 다스리신다. 그는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온 세상 온 우주를 살피며 다스리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특히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며, 할렐루야,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권적 섭리자이십니다. 그것이 주권적 섭리자라고 말할 수 있죠. 보통 우리가 흙수저, 은수저 뭐 그러지만은 집이 흙수저인 사람들이 은수저나 금수저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겠죠. 잘 부유한 집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예, 공부 잘 시키고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시키고 뭐, 예, 그렇게 또 가정교사도 두고 해서 공부 잘 시키면은 인류대학 가기 좀 비교적 쉬울 것 같고, 그리고 또 잘 돈 대주면은 결혼도 잘하고 집도 처음부터 주고 뭐 이렇게 사업 자금도 대주고 뭐 이렇게 하는 집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시작해서 그래서 혼자 독학을 하고 혼자, 예, 아르바이트하고 하면서 대학을 나오고 또 직장을 얻고 또 결혼도 가난하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수성가한다고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재벌까지 되는, 됐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하고는 너무 천년기 차이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사람들, 전혀 그렇게 흙수저가 금수저가 되기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 주권적 섭리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때때로 고난 중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의 열한째 아들, 열한번째 아들, 우리가 성경은 그런 예를 보여주죠.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10여 년간 긴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였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 오전에 많이 지금 듣고 있는 청년 다윗, 소년 다윗인지 청년 다윗, 한 20살 전후일 것 같은 청년 다윗도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10여 년간 피신하며 다니는 고난의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많이 울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는 세월이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후에 요셉은 그 한 많게 보고 눈물이 많고 또 형들이 해도 너무했다고 불평할 만했던 요셉은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정말 신기한 얘기를 성경이 쓰고 있죠. 창세기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바이죠. 사울이 어떻게 실패하고 다윗이 어떻게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는 긴 세월을 보냈는가를 자세히 쓰면서,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신다. 사무엘 하에 들어가면 그러죠. 이것은 다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의 주권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일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보좌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얘기를 벌써 한나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는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어떻게 그래 영적인 여자였는지, 그가 한 그 기도의 내용 같은 내용, 찬송의 내용 같은 내용이 성경에까지 기재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고 인용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시편 본문은 임신치 못하던 여자를 여호와께서 집에 거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즐거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출산은 여성, 여자들에게 복된 특권인데, 힘들지만 결혼도 힘들고, 결혼하면 여자들은 공주되는 것이 아니라 식모된다. 식모라는 말 합니까? 젊은이들은 식모가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다 집에는 집이 많고 그러면은 식모라는 집에서 일하는 아이들이 덜어 있기도 하고 그렇죠. 식모들을 고생 많이 하는 그런 거죠. 그런데 결혼은 공주되는 것이 아니라 식모되는 것처럼 결혼의 현실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예,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해도 해도 끝이 없고, 안 하면 표가 나고 하면 표가 없고 뭐 그런 얘기 하더군요. 그것이 결혼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자녀를 출산하고 그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들이 거기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출산은 여자들에게 힘들지만은 복된 특권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들은 열등감과 수치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이지만은, 그러나 이런 여자가 여호와의 은혜로 자녀들을 얻고 즐거움으로 그들을 안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오늘 표현합니다. 한나가 그 예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였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복을 주셔서 사무엘 대신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게 되어있죠. 고난은 성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것은 성도들에게서 인격의 불순물을 제거하여 거룩한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꼭 용광로에다 비유하지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의 모난 점, 지식, 인격은 지식과 우리의 도덕성을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지식이 좀 부족해도 고난을 통해서 단련을 받아서 지식의 온전함, 또 인격성, 도덕성의 결함, 사람이 다 결함이죠. 몸의 결함이 다 있듯이 어떤 이는 눈이 나쁘고 어떤 이는 귀가 나쁘고 어떤 이들은 뭐 좀 몸의 어느 부분이 좀 연약하고 하듯이 도덕성도 다 똑같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십계명의 이 계명에 좀 부족이 있고 다른 사람은 또 저 계명에 좀 부족이 있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을 그 불순물, 그 약점, 결점을 고치는 것이 고난의, 고난을 통과할 때 고쳐지는 것이, 거룩한 인격, 온전한 인격을 만들고 또 겸손케 하고, 겸손이라는 소득이 있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유익이 있다고 늘 우리가 알고 있죠.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67절, 71절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경 말씀을 다 지키면 그게 의가 되니까 성경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성장, 영적 성숙이죠. 성화입니다. 그것이 성화. 성화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인격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이루어졌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거룩한 인격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신을 높이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라는, 그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은 그렇게 그냥 표현한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있어서 그것이 그에게는 참 이거 뽑아달라고 세 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 뽑아주시고 네가 약할 때가 곧 강한 때다. 너는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너는 성공한다. 그런 말이죠.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꺾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꺾어서 겸손해야 돼. 예, 어거스틴의 말대로 처음도 둘째도 끝도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해야 너가 성공한다. 그거를 깨우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 같은 종이 없지만은 그 종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케 하시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하고 겸손케 하고,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그런 말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얼마나 하나님께서 고생을 정말 시켰는지. 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죽었구나. 너는 사형 죽었다. 그런 정도의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아, 하나님께서 참 혹독하게 주의 종을 단련시켰네요.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고난을 주시면서 그 까닭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믿으라고. 흔히 말하는 세상 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믿어라.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줄 알아라. 아무것도 믿지 말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을 철저히 훈련시켰다는 뜻이죠. 고난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거룩해 함, 또 겸손케 함, 하나님만 의지케 함에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얼마 동안 고난 중에 두시지만 마침내 그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존귀한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좋은 것, 존귀한 우리 인물로 삼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13장 44절 45절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죠. 밭에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보통 진주는 다 귀한 건데 그 중에서도 좋은 진주. 그것은 우리를 보화와 같이, 물론 예수님도 뭐 밭에 감추인 이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와 같으신 분이지만은 거기에 비유를 가만히 보면은 그것은 우리들을 가르친 말씀이라고 이해됩니다. 우리를 보화와 같이, 좋은 진주와 같이 여기시는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의복에 두 견대, 양쪽 견대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붙이게 하고 거기에 열두,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여섯 명씩 새겼겠죠. 열두 아들의 이름. 호마노에다가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기라. 그리고 대제사장의 흉패에 앞에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하고 거기에도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2 아들인지 12지파인지 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보면 12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또 12지파라고 보석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열두 아들하고 열두 지파는 정확히 똑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요셉과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은 아니지만 아들로 여겨진 여섯 지파의 이름이 됐지만은 여하튼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어떻게 존귀한 자들로 여기셨는지 호마노 보석과 같이 열두 개의 아름다운 각양각색의 보석과 같이 여긴다는 것을 보입니다. 주께서는 또 제자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요? 와, 예수님의 형제가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고 우리는 동생이라고요? 또 자매라고요? 예수님은 오빠고 여러분은 또 여동생들이라고요? 또 모친이라고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나이 많은 여자 성도들을 두고 모친이라.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여기신다는 것은 와, 우리가 되게 존귀한 자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 신자들을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 표현이 오늘 신약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표현들이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많고 때때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우리들을 결국은 그렇게 삼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혹독하게 사도 바울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고난을 주시고 다윗에게도 주시고 또 요셉에게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저런 고난의 현실을 주시는 것이로구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3편의 교훈을 정리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를 섬기거나 찬송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여호와를 알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예수님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는 죄 씻음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다음에 다시 죄인 됐다 의인 됐다 왔다 갔다 살았다 죽었다 죄인 됐다 의인 됐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속적인 영원한 것입니다. 속죄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낙을 누리던 우리였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중생하게 되면 예수님 믿게 되면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은 죄를 인정하고 죄를 버리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전제하는데 예수님 믿게 되면 중생하게 되면 그때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법적인 의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또 이제 불결한 자가 성도라고 일컬음이 되고 그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여 적고 완료형으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는 과거형으로 완전하게 되고 법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족하지만은 점점 실제적인 의도 실제적인 거룩도 물론 뒤따라 올 것입니다. 이제가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 얻은 사람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거룩하여 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권을 얻고 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렇게 된 이제는 여호와를 알고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 만세다. 우리 하나님만 찬송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둘째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것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산 위나 골짜기나 도시나 농어촌이나 섬마을이나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150년의 선교사들이, 선교사님들이 똑똑한 선교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발탁돼서 그들이 평양신학교 교수도 했습니다. 그들은 교수를 하는 동안 선교 일들을 그들은 쉬게 했습니다. 선교회에서 그들이 가르치면서 글도 쓰고 성경의 주석도 만들고 신학서적도 만들고, 그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무식한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 미개한 한국 땅에 헌신해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와서 그들이 좋은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버리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전한 결과 한국에 이렇게 복음의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서양 사람들에게 주님을 잘 믿었고 그들이 150년 전에 이렇게 젊은이들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결과 온 세계 복음화에 이바지했고, 우리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온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는 그의 주권적 은혜 때문이라고 본문은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임신치 못하는 여자로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 요셉이나 다윗이나 한나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고 있는 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는 보잘것없는 자가 아닙니까? 저는 얘기했지만 제가 중고등학교를 용산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우리 친구들은 다 가난한 친구들이에요. 다 친구 하나는 해방촌 용산 그게 바로 저 후암동 거기 무슨 예? 거기 뒤쪽에 예, 그 있죠. 거기 용산 중고등학교 바로 뒤에 남산 기슭에 해방촌이라는 거기는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가난한 동네라고 들었어요. 그게 그리고 제 친구들은 제가 간혹 얘기해서 홍제동 저 산 동네 거기도 가난한 동네. 경기 서울 경기 중학교 중고등학교 서울 중고등학교는 좀 부자들이 들어 있고 경복까지도 그런데 용산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다 가난했어요. 많이 가난한 뭐 저도 가난했고 저는 어릴 때 얘기하지만은 아버지가 무슨 뭐 목사님이니까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매일 집에서 무 쓰려가지고 된장 풀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국이고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먹는 것이 사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 외에 반찬은 뭔지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고 어릴 때는 자랐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다 그랬을 것입니다. 아주 부자들을 빼놓고는 가난하게 다 살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않고 사랑하셔서 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죄 가운데 방황하던 우리를 오직 그의 주권적 은혜,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가족과 존귀한 성도를 삼으셨고 왕 같은 제사장과 직분자가 예, 직분자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영원 자존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늘 찬송하고 우리의 우리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다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이 말씀 몇 마디 나누어 싸우니 주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모두들에게 주님 이 은혜 풍성하게 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또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